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사건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할 순 없다면서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이 경로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현장, 국가안보실 회의에 함께 있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경로설은 설이 아니라 사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7시간에 걸쳐 최상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질문에 모두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진술은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의 대답 가운데엔 VIP 경로서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진술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걸 보고 크게 화를 냈다는 VIP 경로서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보고 주체인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역시 회의에 동석했던 조태용 전 안보실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주말인 오늘도 참고인들을 불러 VIP 경로 이후 사건 이첩 보류와 회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을 분석하는 포렌식 절차에도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20살 최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 2023년 7월입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했지만 이른바 VIP의 경로에 막혀서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꼭 2년 만에 이런 수사 외압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정적인 장면과 남은 과제를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동 아들이에요. 애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진짜.
20살 아들을 잃은 엄마는 울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최상병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불어난 강에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튿날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불복하고 경찰의 사건을 넘겼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경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정황과 증언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이 점이 전 국민적 미스터리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씨 녹취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지난달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던 박 전 수사단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경로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김태효 전 차장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취재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이게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난코스를 돌파한 거죠.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태효 전 차장의 경로서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어제 뭐 간단히 카톡을 했는데 제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그냥 메시지로 긍정적인.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뭐 의견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김 전 차장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런 사건에서 보통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시점쯤에 자백 비슷한 걸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걸로 보면은 단순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을 거다. 그 김태호 당시 차장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랄지
네.
다른 일에서의 김태호 차장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에서 단순히 목격자 뭐 멀리서 본 것도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한 예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최로 열린 7월 31일 안보회의에 김태효 전 차장이 참석한 것 자체가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회의의 성격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화 기록에 보면 10시부터 뭔가 회의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10시 반 무렵에 국토부 비서에게 전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11시부터는 또 좀 별도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거기 보면 이제 11시 9분에 대통령실 02800-7070에서 조태영 안보실장한테 전화가 가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회의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11시부터는 별도의 회의가 이 최상병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고
네.
거기에 조태영 실장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11시 9분 정도에 콜을 받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11시부터의 회의가 수석보좌관 회의와는 좀 성격이 다른 안보실에서 하는 좀 특별한 회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부터 하는 부정기적인 회의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이 문제는 국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차장 관할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1차장이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좀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그 김태호 1차장의. 그래서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7월 31일 회의가 끝난 뒤에 통화 기록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해당 통화 기록들이 의미하는 바는 좀 뭐라고 보실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 주관한 뭔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부산하게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대통령 주관한 안보실 회의의 내용들이
네.
자세히 전달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또 14시 17분부터는 국방장관이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한테 지침을 하더라거든요. 10가지 매우 자세한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들이 상당 부분 이미 대통령 주관 회의한 회의에서 윤곽을 갖춘 지시사항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 대통령 주관 회의 끝나고 나서 저렇게 부산하게 양측의 실무진들끼리 네. 통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가 됐는데 이게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 자기들의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 때, 내란 때는 주로 비하폰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최상병 때 자기들이 깨달은 바예요. 일반 폰을 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사건 그 무렵에는 경각심이 없었어요. 대통령도 마구 자기 핸드폰에서 국방장관에게 그냥 핸드폰으로 각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의 핸드폰이 확보됐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자료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윤 대통령 그 스타일이 네. 뭐 그런 건 세세한 건 별로 관심 안 두는 스타일이어서 자기 폰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아마 발견했다면 네. 포렌식을 해보면 상당한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통화 기록 자체는 공수처에서 기록 자체는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문자랄지 또 통화 녹음이 혹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결정적 자료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최상병 특검에게 남은 과제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미 뭐 과실치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다 규명된 거고 중요한 건 박대령을 누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또 도대체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냐.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을 규명하는 데는 아마 국방검찰단과 대통령실과의 커넥션,
네.
검은 커넥션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있고요. 또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던 세력은 누구냐. 이 부분은 이미 그 쟁점이 됐던 이종호 게이트,
네.
그 김건희 라인을 타고 들어간 로비가 있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이제 남은 과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틀 뒤 1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조사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눈 질환과 당뇨병 약을 구치소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면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재구속된 뒤 첫 출석 조사에 불출석한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 건강상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구치소에 확인해보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요구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인과 같은 강제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앓던 눈질환과 당뇨병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용약도 평소의 절반 수준이라며 무더운 구치소 내부에서 당뇨로 식사도 적게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을 지나면 출석 여부를 조사 당일인 월요일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처음 구속됐을 때도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와 강제 구인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주말 동안 출석 요구 대응 방안과 함께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지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을 향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속만은 피하려는 듯 두 차례 조사는 특검이 정한 방식대로 받았습니다. 이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임하는 전략이 달라질 거란 관측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인 지난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락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그동안 소환 조사를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시간 변경과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특검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순히 특검 조사에 나와 진술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체포영장 재발부와 구속을 의식한 행동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2차 조사를 앞두고도 한 차례 조사에 불출석했지만 특검이 최후 통첩을 하자 지난 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라며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결국 조사에 나와 진술한 건 구속만은 피하잔 계산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앞으로 특검 조사에선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라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검 진술을 거부하는 대신 재판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도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특검이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출석하더라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여권 무효화가 안 된 상태라 김 씨가 또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는 김건희 특검의 1호 인지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몸담았던 렌터카 업체가 대기업들에게 180억여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 4월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발의를 앞뒀던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주소지와 사무실을 이전하고 김 씨의 아내인 정모 씨도 휴대전화를 해지하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 씨가 출국한 지는 오늘로 84일째입니다.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인 90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여권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아 김 씨가 또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김 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에 필요한 체포영장 발부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특검은 김 씨가 측근을 통해 특검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보완해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에선 다음 주 내내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철통 방어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범죄 내각이란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다음 주 국회에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14일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을 시작으로 15일 국방부와 환경부, 16일엔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17일엔 기재, 외교, 산업통상자원부, 18일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집중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대통령부터 일명 배추 총리까지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집니다.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후보자들이 낙마하면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등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 참고인 채택 등도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TF를 가동 중인 대통령실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과 검증 상황, 여론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졌고 서울엔 폭염경보가 엿새째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쪽은 조금 덜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폭염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동서가 아닌 남북으로 기온차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서울 보라매 공원. 따가운 햇볕 아래 분수대를 찾은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시원한 물줄기 사이에서 신나게 물싸움을 합니다. 실컷 뛰논 다음엔 곧바로 그늘을 찾아 들어갑니다. 한강공원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대교 아래에 모두 모였습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아이스크림도 먹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엔 6일째, 광주와 대구엔 2주 이상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6도, 광주 35도, 대전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현재까지 집계된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전국 1,475명, 이 중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의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간 불어왔던 뜨거운 동풍 탓에 동서로 나뉘었던 온도차가 이젠 남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5도, 춘천과 대전은 34도로 무덥지만 광주와 부산은 한낮에도 30도 안팎에 머물 걸로 전망됩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내리는 빗방울 덕분입니다. 월요일까지 제주엔 최고 60mm,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엔 최고 5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엔 충북 북부와 영남 내륙에도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지하 주차장 내부 온도는 34도 안팎이었는데요. 폭염 속에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 노동당국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창고형 대형마트 주차장입니다. 지난 8일 밤 9시 30분쯤 이곳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홍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이 발견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은 밤 9시에도 27도가 넘을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홍 씨가 일하던 지하주차장 내부 온도는 차량 열기 등으로 34도 안팎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인이 온열질환에 해당할 경우 마트 측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식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포함해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마트 측은 고인이 40분에서 50분이라면 15분에서 20분가량 휴식을 취했고 사업장에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2년 전 경기 하남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31살 김모 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내 특란 기준으로 달걀 한 판 가격이 7,20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사태가 벌어진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초 AI 확산으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데 이어서 폭염으로 산란계가 폐사하는 등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면서 카자흐스탄 현지에 조성한 전시관이 준공 2년 가까이 무허가 상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식물들도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조성한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입니다. 지난 2021년 우리 정부가 이곳에 묻혀있던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안할 때 추모 전시관 건립과 공원 재단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시관 공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공사가 마무리된 2023년 말 보훈부는 준공식을 열며 독립전쟁 영웅의 국가적 예우를 다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전시관 건물이 아직 카자흐스탄 당국의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공 2년이 되어가는데도 무허가 상태로 방치돼 관람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훈부가 준공부터 사후 관리를 현지 고려인협회에만 맡겨둔 탓이 큽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측은 이대로 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택정책에 따라서 거기가 택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철거하게 될 때 아무런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게다가 전시관은 신축 건물인데도 곳곳에서 누수로 곰팡이가 피었고 조경용 식물이 말라 죽거나 전시 패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공사도 관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완료해서 숭고한 독립 선열들의 그 명예를 선양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서야 무허가 상태인 걸 안 보훈부는 크즈로르다 씨와 고려인 협회 측과 협의해 준공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게 8월 1일을 관세 유예 시한으로 정한다면서 새로운 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압박에 나선 건데 높은 관세를 통보받은 나라들은 각자 다른 전략으로 협상전에 돌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로 늦췄지만 교역국들의 고율 관세를 통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So I would say just keep working. It's all going to work out.
미국이 오랫동안 손해만 봐왔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실제 상당수 나라엔 더 높은 관세율이 통보됐습니다. 브라질은 처음 제시한 관세율을 10%에서 50%로 올려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은 대미 무역에서 적자인 상황인데 대려 관세 폭탄을 맞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Vou tentar brigar em todas as esferas para que não venha taxação. Taxou aqui, a gente taxa lá. Taxou aqui, a gente taxa lá. Taxou aqui, a gente taxa lá.
당초 25%보다 10%포인트나 높은 35%의 관세를 통보받은 캐나다는 일단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유럽연합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일부터 대미 보복 관세가 자동 발효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We remain on our side fully locked and loaded to conclude an agreement in principle with the US.
이런 가운데 25% 관세를 통보받은 우리 정부는 남은 시간 동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품목별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의 구호센터까지 공격했습니다. 배고파 식량과 영양제를 찾아 나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렇게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다 숨진 주민들이 한 달 새 800명에 달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아장아장 걷던 4살 아이야. 엄마와 영양제를 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벼랑간 폭음과 함께 연기와 비명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엄마는 아이부터 찾았지만 아이야는 이미 들것에 실려 시신 보관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이야와 함께 7명의 어린이가 보건소 앞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가자지구의 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분유와 약품을 나눠주는 구호센터, 보건소 코앞까지 폭격이 이어집니다. 며칠 굶은 아이들은 죽한 그릇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빵이나 분유를 받으러 가다가 총에 맞습니다. 유엔은 구호품을 받으러 가다가 사망한 사람만 지난 5월 말 이후 8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have a choice between being shot or being fed. This is unacceptable and it's continuing.
가자지구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곳들도 하루치 전기만 남았습니다. 당장 산소줄을 코에 꽂은 신생아들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지난 2023년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가자지구에서 폭격으로 숨진 주민은 5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지스님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고 사찰 건물 3채가 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5분쯤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마트 건물과 내부 집기류 등 1억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로 직무가 배제된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20분쯤 화성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박 분단장을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또 하나의 세계 유산이 탄생했습니다. 수천 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지금의 울산 울주군 일대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 반구천 암각화가 그 주인공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협곡을 따라 우뚝 선 바위 절벽에 커다란 병풍을 펼친 듯 동물 그림이 빼곡합니다. 높이 3m, 너비 10m 크기 바위엔 사슴, 호랑이, 사람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고래까지 총 300여 점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에 고래 사냥 모습이 담긴 건 세계 처음이기도 합니다.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문자 대신 그림으로 빚어낸 소중한 삶의 기록입니다.
200여 점 이상이 한 앞면에 새겨져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2km 떨어진 또 하나의 바위벽에는 동심원과 물결 등 기하학문이뿐 아니라 글자도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통일신라까지의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보물이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 파리 총회에서 이 두 암각화를 아우르는 반구천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970년과 71년에 걸쳐 발견된 지 55년 만,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지 15년 만입니다. 위원회는 탁월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반도인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희소한 주제를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발견 전 만들어진 인근 사연댐 때문에 1년에 한 달 이상은 물에 잠기다 보니 그림이 희미해지는 등 훼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댐 수위를 낮추는 공사를 준비 중인데 이번 유산 등재를 계기로 관리 보존 대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 불국사를 시작으로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